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비상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검수사격 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화성 12형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이번 보도는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발표한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도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30에서 45도의 정상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500에서 5,000km로 추정되며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는 약 3,400여 km입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쏜 화성 12형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 병력 집결과 위협적 행동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이 요청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안보리 차원의 첫 논의가 됩니다. 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날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미국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회의 개최를 위한 충분 그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안보리가 존재하는 핵심 이유라며 이 같은 예방적 외교는 안보리가 당초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이사국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사실을 직시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을 위한 어떤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인지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국제질서가 어떤 핵심 의무와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폴린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폴린스키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스스로의 근거 없는 주장과 추정에 기반해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다른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엔 안보리 동료 국가들이 안보리의 명성을 먹칠할 수 있는 명백한 홍보 연기를 지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보낼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투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것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하고 큰 가치가 있는 파트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침공 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감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국경 바로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속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방국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경우 신속하고 혹독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공에 앞서 미리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표적을 삼을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만일 그런 시도를 할 경우 억제 효과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종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즉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미사일이 세계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까지 흐리고 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수 사격 시험 발사라고 밝혀 실전 배치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 철회 수순으로 질주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30일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검수사격 시험이 생산 장비되고 있는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고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정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사격은 생산 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를 뜻하는데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30일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30도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2017년 괌과 알래스카 기지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한 뒤 실전 배치를 사실상 확인한 것은 처음으로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2017년 5월 4차 발사 당시 이번 발사와 유사하게 정점 고도 2115km, 사거리 787km로 고각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9월엔 평양 순안에서 정상 각도로 쏴 2000km에서 3000km 비행 후 일본 열도를 넘기는 실거리 사격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 12형은 2017년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고각 발사 시험을 새삼 다시 한 것은 품질 검사를 명분으로 한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이미 2017년에 정상각도로 실거리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을 다시 꺼내어가지고 무력 시위에 동원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성 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이들 사진 공개가 재진입 기술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지구의 모습이 완전한 원의 형태가 아니므로 대기권 진입 전에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찍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술 완성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사진 공개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의 난제인 재진입 기술의 진보를 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반했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1월 한 달 새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이어 IRBM까지 모두 7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IRBM 발사는 특히 북한이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이후 이를 본격화하는 첫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내부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지나봤지만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국면을 전환한 거고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모라토리엄 카드는 아직 넘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타이밍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체로 하는 군 정찰위성 발사 혹은 모라토리엄 철회 공식 선언과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이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IRBM 발사까지 쉼없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괌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내를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완성을 일단락 지으면서 향후 전략 도발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의 전략 도발 여부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강경 선회 가능성 등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ICBM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드라는 거는 손에 쥐고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것이 그걸 던져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이 워낙 난맥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혈맹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IRBM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앞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힘쓰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오히려 대미 견제에 유리하게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보호해서 미국과의 딜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중 관계 속에서 또 북한이 급기야는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때 중국이 전혀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쐈다고 보는 거죠.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번 화성 12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의 새 7번째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4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D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제외하면 새 들어 잇따른 북한의 발사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논평에 대량 살상 무기 위협 표현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해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다른 길을 원하니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교와 군사적 카드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평양에서 오는 한반도에 대한 도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ll, the administration is certainly here at the Defense Department laser focused on the challenges to the Korean Peninsula coming out of.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김정은의 급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말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우리는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at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rong. We remain committed to a denuclearized.
또한 우리는 외교적 대화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화를 갖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정은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4년여 만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로 책임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더 이상 도발 수위를 높이지 말라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특정해 진행된 미 고위 관리의 브리핑 내용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직접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다른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30일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여러 시스템에 다양한 시험을 단행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들은 미사일 사거리를 점점 높여가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영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그들이 대결보다는 외교의 길을 택하도록 노력하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 관여와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제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은 몇 해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행동에 나섰고 이런 행위들이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주요 행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외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보, 동맹국, 파트너의 안보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1년의 실험에 대해 우리의 동맹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 영내 평화와 안보는 물론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목표를 이룰 최상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 북한만을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의 역량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행동이 근본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것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 그들이 개발하고 시스템을 검증하고 추가 개선하려는 요소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관리는 이런 행위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따라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우리의 동맹과 영내 안보에 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것이라며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는 양측의 우려 사안을 다루는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매우 진지하며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취한 일련의 행동 때문에 적지 않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30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이달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시험을 진행했고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연말에 걸쳐서도 다양한 시스템의 시험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분명히 추가 시험을 보지 않기를 원하며 북한에 추가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사안에 대한 진전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논의의 일환으로 그들의 우려사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동맹과 영내 안보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과 협력하고 영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분명히 우리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과 유해를 공식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우려와 북한의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모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북 정상 간 화상회동을 포함한 관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내부 논의도 없었으며 거기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우 잘 준비돼 있어야 하고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상기하며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직 정상 수준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옳다며 이런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폭넓은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외교에 준비돼 있지만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외교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30일 북한의 최근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탄하고 한국, 일본과 대응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provocative. And it is something that we have very, very strongly condemned.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 제재를 추진해왔다며 나는 북한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는 한국, 일본과 함께 대응할 다른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을 독자 제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북한인 5명의 제재 지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관여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논의에 열려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는 외교적 관여에 절대적으로 열려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을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는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have taken note of the recently repeated missile tests conducted by the DPRK.
제네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의 로베르트 가브리엘스 군축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에 주목하며 이 같은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와 영내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브리엘스 대사는 네덜란드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괴벨 대사는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군축회의 일본 대표부의 오가사와라 이치로 대사는 최근에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the recent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poses a serious...
오기사와라 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다른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We express our deep regret over the DPRK's repeated.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임상범 군축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계속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뤄야 할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계속 이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나라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ll states must work together to create a security environment more conducive to progress.
제네바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오드 프랜시스 맥커난 군축대사는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군축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커난 대사는 핵 위험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변 나라와 지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ecent test firing of new type weapons was part of activities for carrying out the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은 국방과학 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미국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자산 투입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군축회의는 지난 24일 시작돼 9월 16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5월 말부터 4주일 동안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습니다.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북한이 처음으로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자 캐나다의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 선언 등 각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11년 전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이 됐을 때 이를 강력히 비난했던 캐나다가 이번에는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적인 답변 없이 군축회의 내 회원국들 간 합의 부족과 조약 협상의 교착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또다시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 서면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캐나다는 군축회의의 능동적인 회원국으로 군축회의를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캐나다는 활동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못한 군축회의에 매우 실망했고 지난 20년 동안 조약협상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현 교착 상태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처음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았던 11년 전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당시 캐나다는 회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군축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존 베어드 당시 캐나다 외무장관은 군축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활동을 감안할 때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순회 의장국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축회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달라진 대응 방식이 주목됩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시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 때마다 규탄 성명으로 맞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하고 책임 추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발사들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on nearly every single one of them, we issue a statement. And we make it clear that we're condemning these attacks.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큰 문제로 삼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차례 했을 당시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이후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 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VOA에 전임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단치 않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imself had downplayed all the short-range missile launches in 2019 and 2020, which were at record high levels. He initially said that they were not violations.
북한의 발사가 기록적으로 잦아진 2019년과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말을 하며 경시하더니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하찮은 것으로 일축했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임 정부와 다른 대응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un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where the president wasn't prepared to criticize missile tests other than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외의 미사일 실험은 비판하려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성명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begin to take steps to push back, not only rhetorically but practically, including by putting.
미국은 말로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차이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올해 첫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5명과 러시아인 2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신규 제재 조치를 전후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거론한 것도 주목받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미국은 무기고에 도구가 여러 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튿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독자 제재에 그치지 않고 서방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라는 전공법 대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재량을 이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북한을 실제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최소 6개월 제동이 걸려 추가 제재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제재 논의를 유엔으로 확대해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안보리 긴급회의 이후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과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aggression. And that is an area where we've had some disagreement with our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특히 안보리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들과 제재들을 북한이 어기는 데 대해 중국은 그냥 넘어가자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현 상황에서는 현행 제재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ow I think the best that the United States can do is to argue for stricter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After all, Russia and
아인혼 전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제재 회피 행위를 늘렸다며 미국이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기업들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도발들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새 핵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기가 됐는데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한다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에서 미국의 핵정책 변경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인사는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입니다.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핵 억지력 유지는 물론 기존 핵무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핵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으로 수정할 경우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20일에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의사를 시사한 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마무리를 앞두고 일각에서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기존 핵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상원과 하원 분사위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예산 감축 가능성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핵무기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 프로그램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돼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국들의 호전성을 더 불러일으킬 뿐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미국의 핵 정책은 70년 이상 주요 전쟁과 핵무기 사용을 억제해왔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을 때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대 기류에 합류해 바이든 행정부가 현명하고 절제된 길을 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지난 26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리뷰에 올린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단일 목적의 핵무기 정책을 채택한다면 러시아가 국경에 계속 군대를 집결시키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악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이 주요 국익과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할 의향이 없다는 신호를 러시아와 중국에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판과 위험성을 근거로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언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1명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무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태세 검토는 핵전쟁은 승자가 없고 절대 싸워서도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인식을 미국의 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 세대의 한 번뿐인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핵 정책을 단일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한국 등에 대한 핵 우산 공약에 영향을 미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역사적으로 미국은 생화학무기 대응에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재래식 무기로만 공격하면 패배할 공산이 크지만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한국군 규모가 축소되는 현재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으로 전환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확신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 방어를 위한 전략적 결의를 약화해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 정권을 파탄난 범죄 정권으로 규정하고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자금 회수 허용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배상금만으로는 죽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특히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범죄 정권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된 아들의 상실은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정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에 역할을 한 김 씨 정권이 법의 심판을 받고 유족에게 해병하도록 미국이 노력하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뉴욕 북부 연방법원은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자금 24만 달러를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원비어의 죽음을 기리고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2020년 원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6월에는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결의가 상원에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원비어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인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지난해 상정돼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년 안에 식량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농촌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수뇌부가 2022년 들어 농업 문제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1일 농업 부분을 총괄하는 내각 부서인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농업성이 나라의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데 맞게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북한이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성에서 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북한 내각에는 위원회 지위를 가진 곳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규모와 비중이 큰 8곳 정도입니다. 이번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농업 분야에 국가적으로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알곡 생산을 높이고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며 농민들이 국가에 지고 있는 부채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북한은 1월부터 평양과 지방에서 농촌 발전 궐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열린 궐기대회입니다.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농사차비에서부터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진흥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비료와 농약, 물, 전기, 트랙터, 비닐방막 같은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 딱 한 줄입니다. 국가적 지원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북한의 비료 부족은 심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농사에서 대풍과 다수확을 거두려면 농과 밭에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비료량은 58만 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5월 직접 준공한 순천 비료 공장은 2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올해도 극심한 비료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뭐 수입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국경 그러지 않고 올려도 지금 제대로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료를 뭐 전보다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농촌을 개혁한다며 비효율적인 협동 농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농촌을 개혁할 때 협동 농장인 인민공사를 가족 농제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And the collective or state farming system, no matter how much fertilizer they get, they just waste it.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동농장 부채탕감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부채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채탕감이라고 하는 부채가 지금 생긴 이유가 국가가 제대로 붕대제도를 제대로 이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가 그 수매만 강조하고 국가가 같이 챙겨야 할 목만 계속 챙기다 보니까 협동농장은 부채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게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붕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장부상에 있는 그 부채를 그냥 틀어버리는 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축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북한의 수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매 제도가 이제 그 시장에서 100배나 차이 나는 가격으로 이제 정부가 식량을 가져가는 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11월, 12월이 되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에 46원입니다. 반면 시장 가격은 4,000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국가가 쌀 100kg을 수매할 경우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만일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3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꾼다는 데 대해서는 방향은 좋지만 실현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그 옥수수 밥 먹어서 배 불리는 것보다는 그 밀가루 음식 가지고 이제 식생활치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은 잘한 건데 그렇게 되려면 좋은 품종하고 재배 기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형편에서 그게 이게 제대로 돼갔나 생각은 잘.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데다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줄어 여전히 식량 전망은 어둡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 수입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이 또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29만 톤 늘어난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입량이라든지 지원량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식량난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했으면 심했지 더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뭔가 완화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쌀값은 킬로그램당 4,800원 그리고 강냉이 가격도 2,50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쌀 가격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매력이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쌀 가격이 떨어져도 여전히 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값이 싼 옥수수를 사 먹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조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북한 주민들 모두가 입합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김정은 위원장은 또다시 쌀밥에 밀가루 음식을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월 4일 버마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를 위한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버마 국민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권의 탄압에 시달리면서도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버마 국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마 정권은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즉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이래 탄압과 폭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 군사정권은 국가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 그리고 윈민 대통령과 강요들을 수감했습니다. 앞서 버마에서는 2020년 11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동맹이 크게 이겼습니다. 쿠데타 이후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구속되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2월 24일에는 군사정권 군인들이 케야주에서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버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최소 35명을 불에 태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한 2명의 국제구호기관 직원도 포함됩니다. 사망한 시신은 크리스마스에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살상 행위를 비난하고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비극적으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부는 평화로운 시위대에 총을 쏘고 집을 불태우고 어린이들을 유괴 또는 살상하고 그리고 수감자들을 성적 학대하고 고문하는가 하면 마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발표한 별도의 성명에서 케야주에서 발생한 학살을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무고한 사람들과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군부가 사람들을 학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이 버마 군부 지도자와 관련 기관을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버마에서 추가적인 학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버마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군부 정권에게 모든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